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47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4분의 3은 꿀벌이 날라주는 꽃가루가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꿀벌의 이런 활동은 경제적으로 약 2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꿀벌의 개체수가 토지 사용이나 공해, 살충제, 그리고 병원균 같은 여러 원인 탓에 줄면서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봉업자들이 기르는 꿀벌이 병원균을 야생 호박벌에 옮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꿀벌과 호박벌은 같은 꿀벌과에 속합니다. 그런데 크기가 호박벌보다 작은 꿀벌은 양봉업자들이 꽃가루를 옮기고 꿀을 얻으려고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이동시키는 벌통 안에서 삽니다. 반면에 호박벌은 야생에 좀 더 제한된 구역에서 삽니다. 꿀벌과 호박벌은 모두 같은 작물과 꽃에서 꽃가루를 얻는데요. 이를 통해서 서로 접촉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로열 홀로웨이 대학 연구진이 눈길을 끄는 실험을 했습니다. 홀로웨이 대학 소속으로 실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쓴 마티아스 퍼스트 씨는 호박벌이 꿀벌을 괴롭히는 것과 같은 기생충과 병원균 그리고 질병에 고통받는다고 설명합니다.
For that we infected bees and checked their infection status.
실험실에서 호박벌을 균에 감염시키고 벌의 상태와 수명을 점검했더니 역시 호박벌의 수명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병원균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벌 개체수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실험을 살펴보니 호박벌의 수명이 25%에서 35% 정도로 줄었는데요. 그 결과 벌들이 사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작물의 양도 감소했습니다. 역시 영국 로열 홀로웨이 대학 소속으로 연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마크 브라운 씨는 호박벌 서식지의 규모와 군집 크기가 꿀벌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호박벌에게 이런 손실은 아주 큰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While honeybees, you know, may have anywhere up to 50,000 workers say in a hive, losing one worker is not a big problem.
꿀벌 같은 경우는 한 벌통 안에 최대 5만 마리까지 삽니다. 그렇다면 꿀벌 한 마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호박벌은 많으면 몇천 마리, 아니면 그저 몇백 마리만 모여 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벌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개체 수가 줄면 여러 면에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험실에서 균이 호박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영국 홀로웨이 대학 연구진은 다음으로 영국 전역에 걸쳐 양봉과 야생벌에게 나타나는 병원균 감염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홀로웨이 대학 마티아스 퍼스트 씨의 설명입니다.
And what we find here is that the disease or the pathogens are widespread in the landscape.
질병과 병원균이 전국의 벌들에게 퍼져 있더군요. 특히 호박벌보다 꿀벌이 균에 감염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데 균이 호박벌에서 꿀벌로 가는 게 아니라 꿀벌이 호박벌에게 균을 옮긴다는 점입니다.
특히 발로아 진드기가 가져오는 바이러스성 감염이 벌통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홀로웨이 대학의 마크 브라운 씨는 진드기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Because most of our controls are based on chemicals and the mites can evolve resistance to those chemicals.
대개 살충제 같은 화학 물질로 진드기를 잡는데 시간이 지나면 진드기가 이런 화학 물질에 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마련된 통제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통제 전략을 새로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홀로웨이 대학 소속 과학자들의 연구는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는데요. 마크 브라운 씨는 자신들의 연구가 계기가 돼 사람이 관리하는 벌뿐만 아니라 야생벌에도 관심이 쏠리길 원합니다.
And we need to think about how we manage honeybees.
기르는 벌뿐만이 아니라 야생벌도 보살핀다는 관점에서 벌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운 씨는 마지막으로 연구 과정에서 집계된 감염 건수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 실제 감염률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벌을 보호하려면 더 많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과학자들이 사람 근육보다 근력이 더 세고 값싼 인공 근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과학자들이 인공 근육을 만드는데 낚싯줄과 실을 썼다는 사실인데요.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인공 근육이 제트 엔진과 같은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인공 근육은 단단하게 꼬이고 높은 강도를 지닌 고분자 낚싯줄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나노텍 연구소의 카터 헤인즈 씨는 한국, 터키, 호주 그리고 캐나다 과학자들이 참여한 국제 연구진을 이끌고 인공 근육을 개발했는데요. 이번에 선보인 인공 근육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In terms of comparison, if you had a muscle made from our material,
같은 길이에 같은 무게를 가진 사람 근육과 인공 근육을 비교하면 인공 근육의 힘이 사람 근육보다 약 100배 정도 강합니다.
연구진은 꽃 낚싯줄을 쓴 인공 근육 하나가 약 7.25kg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를 담은 논문은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는데요. 이 논문을 쓴 카터 헤인즈 씨는 합성 근육이 사람을 본뜬 로봇이나 인공 팔, 그리고 근육이 퇴화하는 사람들의 외골격에 힘을 주는 데 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One of the simpler things to do as opposed to, let's say, replace a missing limb.
팔 근육의 기능이 정지된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들에게 새 팔을 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팔에 부착하면 팔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인공 근육을 쓰면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기능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또 사람 머리카락의 지름보다 작게 꼰 실도 힘을 낼 수 있는데 큰 힘이 필요하지 않는 일에 이런 실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카터 헤인즈 씨는 실을 이용한 합성 근육이 현미경 수술을 하는 로봇에 힘을 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공 근육에 열을 가하면 길이를 따라 뒤틀리는 인공 근육이 수축하면서 힘을 냅니다. 반대로 냉각시키면 인공 근육은 느슨해지는데요.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충전지를 이용해서 인공 근육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인공 근육은 만들기가 쉬운데요. 인공 근육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는 동네 상점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은빛 설원에서 펼쳐진 소치 동계올림픽이 지난 23일에 모두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노르웨이 연구진이 동계올림픽에서 부상의 많은 종목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내놔서 화제인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연구는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지난 2010년 밴쿠버 대회 자료를 근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참가 선수가 가장 많이 다치는 동계올림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뽑혔나요?
네, 부상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4명에서 6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점프하고 구석을 돌면서 경주하는 스노보드 크로스였는데요. 이 종목에 참가한 선수 가운데 35%가 경기 중에 다쳤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고 돌고 착지하는 과정이 아주 위험하다고 하는군요.
역시 빠른 속도를 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종목에서 부상 위험이 큰 거군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법슬레이도 다칠 위험이 큰 종목 아닐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부상이 많은 종목이 출전 선수 가운데 20%가 다친 법슬레이 경기였습니다. 이어 알파인 에어리얼과 알파인 크로스,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알파인 프리스타일 등이 15%에서 20%의 부상자를 냈고요. 피겨스케이팅과 하프파이프 등도 10% 이상의 선수가 다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상 건수는 적어도 대형 사고가 나서 선수가 목숨을 잃는 종목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 명 또는 두 명이 썰매를 타고 약 1000m의 얼음 주로를 활주해서 시간을 겨루는 루지 경기가 그런 예입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치러진 루지 종목에서 사고는 단 두 건만 났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한 건의 사고에서 선수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렇다면 건수에 상관없이 루지 경기도 위험성이 절대 낮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당시에 사망한 루지 선수는 연습하다가 마지막 회전 구간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평균 부상률은 11%였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아닌 하계올림픽에서도 부상자는 발생합니다. 부상이 가장 많은 종목은 축구와 태권도, 하키, 핸드볼, 역도, 복싱, 소프트볼, 야구 순이었고요. 부상이 가장 없는 종목은 요트와 카누, 카약, 조종 등이라고 하는군요.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